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를, 전체 지구를 생각할 때에 우리 나라가 있는 위치, 이런 것을 위도와 경도, 이 위도 어느 위치에 있는가, 위도와 경도 어디에서 이렇게 이게 세로로 치우쳐져 있는가. 그래서 이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맞춰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세부적인 위치도 결국은 어느 전파소에 가까운가. 저희가 다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의 위치 추적도 어느 기지국에 더 가까운가. 그런 것들을 알면 어디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전파를 주고받으니까. 그러면 자기 위치를 알면 때로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할 때, 또는 더 크게 경도와 위도 속에서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러한 기후 속에 살아가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때, 이러한 이 기준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면, 그러면 현재 상태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경도와 위도의 개념으로 위치를 딱 파악하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길치 잘 모르는 사람도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 달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과 희생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와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각할 수 있는 거죠. 자성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희생을 가르쳐 주셨어, 이것만으로는 우리 위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실제로 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인가. 그래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방향성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깨달으면 다음에도 더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할 때 왜 이러한 결과가 중요하고 열매가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깨끗하여진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께 대하여 소망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희생의 모습을 깨닫고 희생의 모습 속에서 나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선순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희생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들은 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별로 안 좋은 것이죠. 희생의 말씀만 그냥 뭐 뚝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핵심은 얼마나 그 말씀이 감동적이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이런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거름을 주던 무슨 물을 주던 그냥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주고 뭔 일을 해도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데 옆에서 주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은혜의 어떤 수단들은 많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집회도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도 또 미약하고 이런 모든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년들은 그렇죠. 어린이들은 거의 신앙교육이 지금 전무하다시피 해요. 학교교육도 전무하다시피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대치를 하는데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부서가 모이지 않으니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설사 모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어떤 도구와 상황과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럼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없고 온라인이 없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도구와 환경과 상황이 열악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원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희생이라는 가르침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러그에 꽂는 이 전자제품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등도 있을 수 있고 선풍기도 있을 수 있고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이 전자제품이 콘센트에 꽂느냐 안 꽂느냐로 이게 무용지물이냐 아니면은 아주 유익한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콘센트에 꽂느냐 안 꽂느냐 하나 전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로 시원하게 하고 또 그걸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것으로 밝게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기능들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는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콘센트에 꽂히는 플러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의 모습을 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고 발전되는 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 또 무수히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꽂았는데 왜 안 될까? 꽂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될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게 뭐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좀 더 앞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요소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플러그에 콘센트를 꽂는데 뭐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분명히 꽂았어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꽂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네.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게 불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이제 더 넓게 봐야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넓게 봐야만 해요. 이제 단지 플러그와 콘센트와의 관계만 봐서는 안 돼요. 둘 중에 뭐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콘센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딱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콘센트가 꽂긴 꽂았는데 콘센트에 두꺼비 집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두꺼비, 그러면 이제 두꺼비 집을 찾아야 돼요. 더 넓게 봐야 돼요. 두꺼비 집이 내려갔나? 두꺼비 집이 올라갔나? 두꺼비 집이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엔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플러그에 꽂혀져 있는 전자제품에 문제는 없는가? 그러면 이게 기계가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계를 또 고쳐야 돼요. 그러니 딱 그거 하나만 플러그와 콘센트 그거 하나만 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면 그러면 제품의 문제이거나 콘센트 자체의 문제이거나 그래서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오느냐? 그건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오게 됩니다. 왜 가지에 열매가 붙었는데 그것에서 열매가 맺는 나무에 가지가 붙었는데 거기서 왜 열매가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역사 속에 어떤 부분은 그거는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세요.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막 고집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 주관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거는 열매가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또 열매, 그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더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에 더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아야 돼요. 아, 저게 열매구나. 그리고 저건 열매가 아니구나. 왜 그는 왜 거기서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을까? 왜냐하면 그건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건 열매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부분에 더 새로워지는 귀한 모습이 생기는 것일까? 그는 진실한 열매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플러그와 콘센트의 관계라면 더 크게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희생과 열매, 그 결과, 근데 희생과 열매 이 하나만 보면 우리들이 때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왜 그걸 희생해야 합니까? 그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또 연결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뭐 희생해 봤는데 그게 뭐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의미 있게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은 눈을 더 넓게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 속에 놀라운 희생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새 친구의 이름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이죠. 그런데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자신들도 참 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친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섰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삶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때 또 마침 다니엘이 거기 없었어요. 새 친구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새 친구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요구한 것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하자니 신앙의 어려움이 생기고 안 하자니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거기서 정말 갈팡질팡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새 친구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조와 내가 한번 한다는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를 안 숙일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난 당신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당신 하는 거 반대로 할 겁니다.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그러면서 절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는데, 그런데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물론 그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겠지만, 살아나시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주님께 대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 희생을 따르는, 그리고 그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일들의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네 명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그리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가 여기서 정말 실루엣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혹은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감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모든 어려움과 위태로움과 그리고 위협과 환난 속에서 거기서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희생 속에서 정말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삶은 그는 그냥 버려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위신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이 일신의 이 안전과 그리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난 뭐 할 거 다 해야겠어요. 난 뭐 아끼고 싶지 않고 나는 뭐 피해보고 싶지 않고 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마른 가지일 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려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생과 그리고 그 열매, 그 다음에 그 결과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생을 가르치시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열매 맺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였지만 주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존재할 때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치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 참 귀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 참 이걸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네, 뭐 멀리 가면 뭐 더 이전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1997년에 IMF를 우리가 겪었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2020년 이제 또 한 11년 정도, 12년 정도 지났죠.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뭐 코로나 전에 메르스, 2016년도에 메르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또 조류독감, 그래서 2009년도에 또 스와인플루, 그래서 조류독감, 신종플루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와 맞물리고 환경과 맞물리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결정하게 합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 코로나에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까? 우리가 희생의 모습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각하면서 이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희생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야지. 그리고 희생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자신도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 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딱 그거죠.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뭘 했는가? 우리가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97년도에 내가 뭘 했는데 2008년도 예, 뭘 했는데, 2009년도에 뭘 했는데, 2016년도에 뭘 했는데, 2016년도에 저도 메르스가 한창일 때,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그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겼는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이게 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책임을 맡았는데, 이걸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그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 내가 감당하자, 어렵지만 감당하자 해서 그것을 따라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또 아주 순탄하게 또 잘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뭐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선택인데 이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자신의 고백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희생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은 결코 헛된 가치가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도우셨구나 붙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IMF가 또 그 속에서 정말 희생하려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셨구나 아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정말 우리도 정말 아주 격동 속에 살았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그걸 또 벗어났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이고 혹은 또 피동적이고 그리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정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나 희생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이제 2020년 내가 그걸 했구나 이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 그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각인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전염병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뭐 더 치밀하고 더 막강하며 혹은 또 더 치명적인 또 뭔가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잘 때 그 어떤 것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 안에서 또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주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자 되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은 또 우리가 몸을 사리게 하고 그리고 또 주춤하게 하며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나약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나가야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조바심으로 또 때로는 걱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희생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어서 주의 자녀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그 온전한 희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이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희생이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에 의해 다시 나타나게 하실 때에 풍성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실함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